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정상은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인 8일 G7 국가 정상들과 올해 들어 세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G7 의장국인 독일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황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은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나치 독일이 항복하면서 모든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한 5월 8일을 연합군의 승리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시간대를 적용해 다음 날인 9일을 종전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종전일을 전후로 더 집중적인 포격을 가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 러시아의 미사일이 하르키우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물관은 18세기 철학자이자 시인인 그레고리 스코브로다의 생애와 작품을 위해 헌정된 박물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문화 유적지 200여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존리전 홍콩 정무부총리가 당선됐습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리 후보가 1,416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1,500명 전원인 선거위원회의 간접 선거로 치러지며 제적 과반인 751표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됩니다. 유효표를 기준으로 리 후보의 득표율은 99%를 넘었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받는 리 후보의 당선은 예상됐었습니다. 리 후보는 지난달 9일 출마 선언한 후 선거위 786명의 지지를 얻어 행정장관 선거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행정장관 출마 기자회견에서 리 후보는 중국에 충성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리 후보는 지난 2017년 보안장관에 임명돼 201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리 후보를 정무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리 후보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홍콩을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아프간 권선징악부 대변인은 7일 탈레반 최고 지도자 히바툴라 우쿤다자다 명의로 된 여성 관련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포고령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매우 연로하거나 어리지 않은 여성은 눈을 제외한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이 외부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을 경우 여성의 아버지나 형제, 남편과 같은 보호자는 사흘간 투옥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은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으며 남성 공무원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얼굴을 가리지 않은 여성이 있을 경우 포고령 위반으로 직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재집권 후 여성과 관련해 유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집권 9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이슬람 율법을 강화하며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집트군은 7일 시나이 반도의 수에즈 운하 지역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발생해 군인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군은 테러리스트들이 수에즈 운하 동쪽 둑을 공격했다며 사망자 외에 5명의 군인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나이 반도 북부 수에즈 운하 지역은 지하디스트, 즉 이슬람 성전주의자 활동의 온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집트 보안군과 지하디스트의 교전은 수년째 계속되었으며, 이집트군은 이번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호텔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6일 아바나에 있는 사라토가 호텔에서 천연가스 유출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구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바 보건부의 훌리오 구에라 이즈키에르도 보건장관은 7일 폭발 사고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으며, 현재 부상자는 8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라토가 호텔은 96개의 객실을 갖춘 고급 호텔로 쿠바 의사당 건물에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사라토가 호텔은 재개장을 앞두고 보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 비핵화 등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북핵수석 대표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4일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곧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윤 기자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북한이 올해 초부터 계속하고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핵심 목표는 핵탄두를 장착한 ICBM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사도 그 과정의 하나고 바로 이것이 그 개발 완성이 북한의 핵심 목표다, 그리고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북한이 그러면 이렇게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시험 발사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 북한의 ICBM 개발과 관련해서 그 분석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직은 재진입 기술,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장착한 탄두가 대기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북한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요. 또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 대상일 겁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그 정확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 개발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와 함께 또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 이렇게 ICBM 그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로켓 부스터 비행 등을 시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사일을 완성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는 그 미사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대로의 핵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한국 정부를 좀 압박하고,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탄도미사일은 비행 거리가 470km, 고도는 780km였는데요. 자, 이 미사일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가 이제 분명치 않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전개 과정을 좀 보면요. 먼저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 제일 먼저 그 한국과 그 일본이를 먼저 포착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고도 얼마, 동해 어디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대개는 그 이튿날 북한이 이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뭐 화성 15형을 쐈다, 화성 17형을 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미사일을 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그런 것이 이제 그동안의 전개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4일 12시에 평양 외곽에 있는 그 순안 근처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 쏴서 비행거리가 470km, 고도 780km로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북한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그 ICBM을 쐈는데 뭔가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3월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3월 16일 날 북한이 그 순안에서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는데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발사 도중에 그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시에도 그 이튿날이고 그 다음에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그 470km 이 정도로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고 특이한 무슨 공중 폭발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가 정상적으로 된것 같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왜 발표를 안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단순히 그 미사일 이것을 쏜게 아니라 정찰 위성을 쏘기 위해서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왜 북한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발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 국무부는 올해 14번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죠.
Well, I am not sure if I heard you perfectly, but it was a ballistic missile that the North Koreans launched. We condemn that launch. Like the DPRK's recent tests of at least thre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is launch is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최소 세 차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규탄한다면서 이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지금 안보리는 심각하게 분열이 돼 있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의 안보리는 북한의 이런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에 대해서 과거의 안보리가 취했던 조치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 없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에 동참했고요. 이렇게
네.
해서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그 대가를 좀더 강하게 부과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의 안보리는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잇따른 그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북한이 이제 최근 지난 4일까지 14차례 이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마다 이 미국이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을 채택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제재를 모색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번번이 반대했고요. 이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안보리의 가장 약한 수단이죠. 규탄 성명, 언론 발표문마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안보리의 조치는 세 단계로 그 강도에 따라서 언론 발표문 그리고 의장 성명 세 번째가 제재 결의안 이런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언론 발표문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 때문에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북한이 이렇게 14번씩이나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4번씩이나 시험 발사한 것은 이딴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리 상황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제재라든지 또는 나름대로의 그 단합된 비난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하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데요. 석유 공급을 줄이자 뭐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유엔 안보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분열, 마비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은 그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따라서 이를 제재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 14번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3월 25일입니다. 미국의 그 린다 토마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있는데요. 당시 그 북한의 이 같은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또 이를 제재하자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어서 그 결의안 초안을 지금 만들어서 유엔 안보리 또 관련국에게 계속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이상 미국이 그 유엔에서 이것을 그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VOA가 그 미국이 그 준비하고 있는 대북 제재 그 유엔 결의안 초안을 그 입수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규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재를 이제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첫째로는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그 원유, 정제품 이런 것을 한 50% 정도 더 줄이자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그 2017년 때 유엔 결의를 채택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에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원유와 정제품, 디젤유 같은 이런 것을 그 허용을 해서 총량을 한 450만 배럴 정도는 합법적으로 그 수출할 수 있게 줄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해놨는데 북한이 지금 이것을 계속 어기고 탄도미사일을 벌써 올해만 해도 14번이나 지금 발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200만 배럴 가량으로 좀 그 한 절반 정도 줄이자 이런 내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그 주로 이제 수출 수입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손목시계 또 부품 담배 이런 것을 그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도 금수시키자 수출입을 못하게 하자 이런 그 제안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재 대상 그동안 미국이 그 독자적으로 제재한 그 제재 대상이 있는데 이것을 아예 유엔 안보리 결의로 그 묶어서 제재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그 군수공업부 그 베트남 대리인이 있습니다. 김수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 제재하고 북한의 그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또 기관 이런 것을 하고 또 북한의 그 불법 해상 환적을 하는 선박 다섯 척을 좀 추가로 제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그 초안에 담고 있고 이것을 지금 관련국과 그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의안 또 이런 제재안이 그 확정이 되고 이것이 채택이 되려면 무엇보다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러시아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계속 그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마련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그 제재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북한 비핵화 등 국정과제를 발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밝혔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협상에 응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점점 확률이 적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비핵화 협상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겠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체적인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 그 입체적인 방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김태효 의원의 그 발언의 저간의 그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또 추가적인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입체적인 어떤 방안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표현 그대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그 입체적인 다양한 방식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새 정부가 그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그 김태효 의원이 여러 그 이런저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요. 일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른바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선제 타격 능력이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 수립했었던 것입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 이제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의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그 발언의 맥락은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사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모자라서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압박을 통해서 과연 북한을 나오도록 하고 또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그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아주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최 기자가 이 부분도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제 상당히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핵도 지금 저 7차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갱도를 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미사일도 올해만 해도 벌써 14번이나 지금 쐈고요.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난번 그 열병식 등을 통해서 선제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거의 굉장히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그 한국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사적 측면에서는 주로 그 세 가지 삼축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삼축체계를 보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단계가 이제 킬체인입니다. 이것은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그 한국을 공격하는 징후가 분명하다. 이런 것이 이제 판명이 되면 그야말로 자유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하는 해서 공격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게 킬체인 요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막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서 쐈을 적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동원을 해서 이를 요격, 떨구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고도에는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이걸 적용을 하고 만일 높은 고도로 이것이 날아오면은 한국의 그 이미 배치해 놓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 있는데 이곳으로 요격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거고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중고도 여기에서도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보강이라든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2단계로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말씀드렸고요. 3단계로는 그 다음에 대량 응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했을 경우에 또 그것을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났을 경우 이런 것이 있을 때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그 도발 원점, 지휘부 이런 것을 한국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정밀 유도 무기로 대량 그 보복을 해서 응징 보복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삼축체라고 체계라고 그러고 한국이 그동안 지난 10년 이상 이것을 계속 쭉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층 더 보강, 보완하겠다 이런 것이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서 공약을 했던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추가 배치가 이번 국정 과제에서는 보이질 않는데요. 뭐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그 사드와 관련해서 이제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서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이 이번에 국정 과제에서 빠졌다고 사드 추가 배치가 이제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 외교안보 요직 내정자들의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서 얘기했던 김태효 분과 의원,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내정된 분인데요. 김태효 의원은 이게 지금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진 외교장관 내정자가 인준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보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상당히 민감한 안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그 윤석열 새 정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그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언급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 훈련 재개 강화 이것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한미 연합 훈련은 상당히 강화되지 않겠나 그렇게들 많은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한국은 그 한국 정부는 이제 남북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동과 접촉 이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 미한 군사훈련이 상당히 축소됐었죠. 훈련을 하더라도 상륙훈련이나 이제 기동훈련을 안 하고 양국의 그 장교들이 모여서 컴퓨터 훈련, 워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대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그 코로나 상황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좀 상당히 좀 정상화적으로 그 군사훈련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연대급에 한해서 한미 그 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그 키리졸 훈련, 독수리 훈련 이런 훈련이 상당히 좀 유명무실되거나 축소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정상화해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그 전략자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거나 또 핵실험을 하거나 또 무슨 중요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거나 이러면은 미국이 괌이나 또는 미 본토에서 전략 폭격기 또 항공모함 이런 것을 한국에 보냈는데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을 보내게 되면은 이것이 그 남북 관계 이런 것을 좀 해칠 위로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공모함 이런 것이 잘 그동안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야말로 그 모라토리엄을 깨고 굉장히 많은 그 핵과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전략 자산 이런 것도 미국과 협의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남북 경제 협력 로드맵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이것이 과거 비핵 개방 3천과 뭐 비슷한 것 아닐까요?
예,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또 그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게 비핵 개방 3천이었는데요.
네.
이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 자신의 임기 말까지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북한은 지금 비핵화 협상 자체를 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보면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지금 핵 포기를 전제로 해서 3천 달러까지 올려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것은 어떤 것도 지금 북한에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이 오히려 다른 선결 조건들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새로 들어설 인수위,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얘기하는 남북 경제 협력의 로드맵은 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경제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의 인프라, 사회 기본 그 시설들, 투자 금융, 산업기술 이렇게 분야별로 이 남북 간의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선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비핵개방 3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유연한 방식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구상에 응하느냐가 사실 관건인 것이죠.
예. 인수위는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식량 지원 용의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수위원회는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 그리고 식량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건 사실을 그 뭐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전임 그 문재인 정부도 그동안 계속 그 백신, 식량 지원 이런 그 제공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북한이 이제 그 거부하거나 또는 그 침묵을 지켜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건데요. 인수위원회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 같은 입장을 이어받겠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 아까도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치 관계, 군사 관계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강대강 구조로 그 남북 그 흐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 군사와 별개로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위원회가 북한에 대해서 백신, 식량 지원할 용의를 이번에 밝힌 거고요. 하나 이제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 그 전 세계에서 그 백신을 없는 백신 공급을 못 받은 딱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 설사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도 국제 공급 기구 또는 유엔에서 이것을 그 무료로 그 공급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백신 공급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침묵을 해서 지금 백신이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국에서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백신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치적, 군사적 이런 고려를 하지 말고 이것은 그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백신 공급을 받아서 주민들을 그 백신 위협으로부터 좀 그 살려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벌써 1년 이상 백신을 거부하거나 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들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보다는 적극적인 입장일 것이다. 좀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이 문제도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 접근 방식을 취할 부분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사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은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오도록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권 문제를 좀 접근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공동 제안국에서도 그 과거와는 달리 참여하지 않고 이러면서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예.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나가겠다. 그러면서 가령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유엔 등에서의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은 그동안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외부에서 사실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과 또 비핵화 협상과 이 사이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경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새 정부의 중요한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정부 출범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과연 어떻게 나올지 반응이 어떨지 참 이것도 참 궁금한 내용인데요. 최 기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대체로 그 전문가들은 그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은 강대강 구도가 계속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개 이명박 정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그때 출범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북한과 이명박 정부가 좀 탐색전 이런 것을 하다가 그 뒤로 북한이 2차 핵실험 또 북한이 그 천안함 공격 이런 거로 해서 남북 관계가 뭐 경색되다 못해 상당히 험악한 관계로 갔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도 보수파 정부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특별한 계기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체로 북한과 남북 관계가 과거 그 이명박 정부처럼 강대강 구조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 소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류 대표가 3일 서울에서 한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을 만났는데요. 이번 회동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번 회동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류샤오밍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4월에 현직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예.
류샤오밍 대표는 사실 한국 방문에 앞서서 그동안 북한 핵 문제와 연관이 있는 러시아, 미국, 또 UN 본부죠, 뉴욕에. 여기 UN 관계자들도 만났고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또 영국도 방문했고요. 굉장히 이게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여기 그 나서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장기적인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핵 협상 이것은 실무진 차원에서는 사실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샤오밍 수석 특별대표가 최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득하고 또 그 강하게 제기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는 어떤 북핵 문제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한국의 차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를 발표한 내용 그리고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을 방문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3대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노예 제도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절충한 1850년 타협안을 승인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이 타협안이 통과된 뒤에 미국은 얼마 동안 평온한 모습을 보였고요.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어스 대통령이 재임 중에 취한 조치는 남북전쟁의 전주곡이 됐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랭클린 피어스요. 좋은 대통령이었는지 나쁜 대통령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주당 소속이고 변호사 출신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요. 별로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네, 지금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 프랭클린 피어스는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실 피어스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는데요. 피어스 대통령은 어떤 배경에서 자라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나 프랭클린 피어스는 젊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각광받았습니다. 32살에 상원의원이 되고요. 48살에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당시 최연소 상원의원 그리고 최연소 대통령 기록을 세웠습니다. 나는 1804년 11월 23일에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주의 힐스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께서는 미국 독립전쟁에 나가서 싸우신 분인데 나중에 뉴햄프셔 주지사를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메인주의 모든 대학에 다녔는데요. 거기서 나중에 문학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너데니얼 호손과 앤리 롱펠로우 같은 친구들을 만났고요. 이때 맺은 우정이 평생을 갔습니다. 대학을 나온 뒤에는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로 이름을 얻으면서 정계에도 진출했습니다. 뉴햄프셔 주의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지냈고요.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벌일 때는 군인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네, 프랭클린 피어스는 처음에 일반 병사로 멕시코 전쟁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곧 장교로 승진했고요. 준장으로 별까지 달았는데요. 멕시코 전쟁은 피어스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했다고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진 베이커 교수는 말했습니다.
피어스가 멕시코에서 싸울 때인데요. 말이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큰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겁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저는 그것이 피어스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큰 기대를 받았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죠.
프랭클린 피어스는 예상치 않게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던 건데요. 1852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피어스는 이미 정계에서 물러나서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제인이 워낙 워싱턴 생활을 싫어해서 고향 뉴햄프셔에 돌아와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남부와 북부 양쪽을 만족시킬 만한 후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어스의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후보자 명단에 올렸던 겁니다.
민주당 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부인들은 남부 출신 후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북부 정치인들 가운데 스티븐 더글러스 같이 더 잘 알려진 정치인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또 남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피어스는 흔히 카퍼헤드라고 부르는 북부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북부인이면서 남부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퍼헤드라고 불렀는데요. 1850년대 당시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의견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 피어스는 북부 뉴햄프셔 출신이면서 남부와 의견이 같았기 때문에 좋은 타협안이라고 생각됐던 겁니다.
40차례가 넘게 투표가 계속된 끝에 프랭클린 피어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는데요. 피어스는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피어스는 남북을 화합으로 이끌 타협안으로서 대통령에 선출됐지만 궁극적으로 남북을 분열로 이끈 셈이 됐는데요. 바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캔자스와 네브라스카를 포함하는 루이지애나 지역을 미국이 1803년에 매입했는데요. 1820년에 노예주였던 미주리주 남부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 북부에 위치한 주와 준주에서는 노예제도가 금지됐습니다. 바로 미주리 대합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서부로 진출하는 가운데 1820년 이후에는 미주리 경계선 북쪽에서는 노예제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1854년에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의원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지역을 캔자스와 네브라스카 두 개 주로 분리하고 이 두 개 주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맡기자는 거였습니다. 미주리 대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었죠.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노예주가 늘어나더라도 미국 연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1854년 이 법이 발효되면서 캔자스는 북부인들과 남부인들의 싸움터가 됐습니다.
1856년 노예제를 옹호하는 무리들이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모여 사는 로렌스를 습격했다. 이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인쇄기를 파괴했으며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 존 브라운은 복수를 다짐했고 며칠 뒤에 포터와 토미 강변에 살고 있던 노예제 옹호론자들을 공격해서 살해했다.
네, 피투성이 캔자스라고 불리는 일련의 폭력 사건이 이어진 건데요. 피투성이 캔자스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 허용 여부를 주민투표에 맡기자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이 통과되자 노예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서로 캔자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될 당시 캔자스의 유권자 수는 사실 1,500명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6,000명이 넘었는데요. 노예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서로 다른 주에서 몰려와서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결과 노예제 지지자들의 승리로 나타났지만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양측 사이에 폭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 겁니다. 결국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북부 민주당원들이 피어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피어스 대통령은 185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19세기 미국 역사 전문가인 진 베이커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피어스가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았더라면 4년 더 일했을지도 모르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 명단에 피어스의 이름이 오르긴 했거든요. 어쨌든 제임스 뷰캐넌이 더 경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됐고요. 뷰캐넌이 남북 분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아래서 민주당은 뷰캐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겁니다.
결국 피어스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고향 뉴햄프셔로 돌아갔는데요.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전임자 밀러드 필모어 그리고 후임자 제임스 뷰캐넌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어스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하위 그룹으로 구분되고 있죠. 어떤 업적을 세웠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하천과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자금을 대는 진보적인 법안을 거부했고요. 철도 관련 법안 같이 주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법안이라면 모두 거부했습니다. 피어스 대통령 정권 당시 내각도 굉장히 약했고 잘한 점을 찾기가 힘드네요.
1854년 미국의 매슈 페리 제독이 일곱 척의 배를 끌고 다시 일본을 찾았다. 일본 막부는 페리 군대의 위협에 무기력하게 굴복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했는데 미국의 최혜국 지위를 보장하고 영사 주재와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조약의 골자였다.
네, 정윤미 씨 등이 쓴 일본에게 고함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미일 화친 조약은 피어스 대통령 당시에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피어스 대통령보다는 전임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진 베이커 교수에 따르면 피어스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외교를 강조했지만 외교 면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지는 업적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피어스 대통령 시절에 매슈 페리 제독이 일본으로 항해하긴 했죠. 하지만 전 그게 별개의 일이라고 보는데요. 19세기 내내 미국과 극동아시아의 관계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피어스 대통령이 쿠바를 합병하려는 안을 지지했고 중미 지역에 미국의 기반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외 정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프랭클린 피어스가 그저 성격이 좋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녁 때 함께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교적인 인물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1850년대 중반 격동의 시기에 미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지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어스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힘이 없었고요. 미국인들로부터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어스는 국민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노예제도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생각을 몰랐다는 거죠.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4대 프랭클린 피어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존 리 전 홍콩 정무부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리 후보가 1,416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1,500명 정원인 선거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지며 제적과반인 751표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됩니다. 유효표를 기준으로 리 후보의 득표율은 99%를 넘었습니다. 리 후보는 지난달 9일 출마 선언한 후 선거위 786명의 지지를 얻어 행정장관 선거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행정장관 출마 기자회견에서 리 후보는 중국에 충성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리 후보는 지난 2017년 보안장관에 임명돼 201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리 후보를 정부 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정상은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8일 올해 들어 세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G7 의장국인 독일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황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은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나치 독일이 항복하면서 모든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한 5월 8일을 연합군의 승리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시간대를 적용해 다음 날인 9일을 종전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종전기념일을 전후로 더 집중적인 포격을 가할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공습경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 러시아의 미사일이 하르키우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물관은 18세기 철학자이자 시인인 그레고리 스코르보로다의 생애와 작품을 위해 헌정된 박물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적지 200여 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연합국과 연합아세안이 미얀마의 그림자 정부와 비공식 채널을 개설할 것을 말레이시아가 제안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4월 미얀마 내 폭력 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군부와 아세아 간 5개 항 합의를 미얀마 군부가 이행하지 않자 그림자 정부와 소통해야 할 것을 암시해왔습니다. 미얀마 군사 통치 반대자들에 의해 구성된 미얀마의 그림자 정부로 불리는 국민통합정부는 미얀마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군부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세안에는 지금까지 군부 지도자만 참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이프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트위터에 국민통합정부와 회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 장관은 이후 아세안이 국민통합정부를 아세안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테러단체로 지정한 미얀마 군부는 국영 매체에 말레이시아의 제안은 무책임하다고, 무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집트군은 7일 시나이 반도의 수에즈 운하 지역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발생해 군인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군은 테러리스트들이 수에즈 운하 동쪽 독을 공격했다며 사망자 외에 5명의 군인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나이 반도 북부의 수에즈 운하 지역은 지하디스트, 즉 이슬람 성전주의자들 활동의 온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집트 보안군과 지하디스트의 교전은 수년째 계속돼 왔으며 이집트군은 이번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얻었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 호텔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6일 아바나에 있는 사라토가 호텔에서 천연가스 유출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구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있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5월 8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